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21일 수요일 시편 5편. 시편 5편을 읽어보라. 여기서 다윗은 잃어버린 바 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이 시편을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12절의 표현들과 비교해보라.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윗이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을 기억하라.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속받은 자여야 한다. 다윗이 시편 5편 7절에서 예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예배가 6번 언급되어 있으며,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향해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부른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남은 자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기별을 선포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속받은 자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념하라.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다. 다윗은 악인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부분에서 죄인에 불과한 자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준다. 이 특권은 그들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의로우신 인자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서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용서받고 구속받으며 더 이상 자신의 죄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소리로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교훈입니다. 다윗의 시는 잃은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한다. 시편 기자의 성품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성은 요한계시록의 남은 무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묵상. 심판을 위해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51.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숨김없이 저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내어놓기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치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어 가인의 자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기록된 족보는 죄의 족보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뒤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한 곳에서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롯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방황하다, 떠돌다, 흔들리다, 탄식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 에덴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부드럽다, 즐기다, 기쁨, 우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그 이름 에덴에 비하면 롯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실로 죄의 냄새가 풍기는 불안한 곳이라는 것을 이름 속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 토를 잡은 후 결혼하여 후손들을 얻었습니다. 지구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결혼하여 후손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후일 노아의 홍수에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는 지구 최초로 일부 다처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저주를 받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또 다른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에 대하여 기록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0쪽입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셋은 참으로 존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셋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셋은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벨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셋은 선천적으로 가인보다 선한 품성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죄 가운데 출생하였지만 셋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셋은 패역한 죄의 무리들인 가인의 후손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셋은 아벨처럼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셋은 아벨이 해야 될, 아벨이 살았다면 해야 될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셋을 비롯한 아담의 자손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이 부끄러운 죄인들의 족보라면 5장은 믿음의 조상인 의인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이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녀를 낳았으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모두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삶에 대하여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빠지고 향수하였더라 하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렛의 아들로 태어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하여는 죽었더라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고 했습니다. 다만 기록하기를 향수하였더라.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지구상에서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슬라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365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에녹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녹을 하나님이 죽기 전에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 중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데려감을 입은 것입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는가? 첫째, 에녹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우리는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가인이 집을 떠나 노 땅에 보금자리를 짓고 그의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폐역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살인죄도, 간음죄도, 일부 자체의 부도덕함도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마음에 일말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만연했습니다.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아담의 후손들, 곧 셋의 후예들이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이 사는 곳을 벗어나 셋의 후손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피하여 산지로 물러나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마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아들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좋은 선한 가마로 남기기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셋의 후예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 곧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인하여 정신과 행동이 사람의 아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딸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세속적인 향락과 쾌락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들은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생각은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세대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감화로 그들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아답은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노력은 결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을 향하여 조롱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재난이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아담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죄가 물결치는 세상에서 에녹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57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녹은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인류의 패덕함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의 큰 죄악을 책망하였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로운 에녹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죄악이 증가해 가는 것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다. 혹 그들의 불신앙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고상하신 품격에 마땅히 돌려야 할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불경건한 자들과 사귀기를 꺼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을 매일 목격할 때에 에녹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는 그들과의 교제를 끊기로 선택하고 많은 시간을 홀로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바쳤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모본을 에녹이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의 신에는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끊는다는 것, 사람들의 죄를 책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에녹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 은둔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4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에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숨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남편, 가장,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로, 이웃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에도 그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표현입니다.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녹은 아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가 경험한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듣고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농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에덴 농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담은 에녹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녹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에녹을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이 에녹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의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에녹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은 에녹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에녹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단둘이 버스나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엄청난 고역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어도 밥맛이 밥맛이 아닙니다.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고역일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채워버릴 것입니다. 1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같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동행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한 것입니다.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85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부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심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참으로 멋진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진해지고 강해졌습니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녹과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한 진흙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에녹의 생각, 에녹의 말, 에녹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녹을 위해서 몇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과 아름다운 동행, 최고의 멋진 동행을 하는 에녹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구의 미래를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녹에게 구원의 계획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셨고 예언의 영을 통하여 홍수 후에 생애할 세대들을 훑어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관련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땅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날 홍수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도 보여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비단 이것뿐일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명백히 볼 수 없었다. 예언적 이상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죽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무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에녹은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 세상의 타락한 상태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자만하고 참담하며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보혈을 무시하며 그의 속죄를 경시할 것이었다. 에녹은 악인들이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불에 소멸되는 동안 의인들이 영광의 존귀로 관세형을 받는 것을 보았다. 우리도 이러한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살아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연호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범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3세기 300년 동안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점점 하늘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하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녹을 이 땅에 두시지 못하고 끝내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동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 최고의 동행, 멋진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멋진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부록 위스콘신주의 스티븐슨 목사와 헐 목사도 그들과 연합했다. 이 사람은 제1일 재림교 전도자이었는데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받아들였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미래 천년설에 관한 교리를 계속해서 지지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리뷰지가 그것을 반대하는 기사만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옹호하지 않고 기별을 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본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그들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고 곧 리뷰지와 그 지지자들을 반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반대자들의 활동은 곧 종언을 구했다. 스티븐슨 목사와 헐 목사는 둘 다 그들의 이성을 잃었다. 진리의 사자는 1857년에 출판이 중단되었다. 화인 목사는 1858년 초에 그 파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했다. 한때 그 파에 속해 있노라고 자랑했던 18명의 신자 중 한 사람도 지금은 공적인 간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들의 정규 집회는 한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 190족, 조직적 헌금 제도, 기별이 전해진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확신에 못 이겨 새로 발견한 진리를 전하러 나갔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동이나 신자가 자원해서 바치는 헌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그와 같은 불확실한 방법은 다소간의 우발적이요 유동적이었다. 1859년 초에 좀 더 확실한 계획의 필요를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하여 열렬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조직적 헌금 제도라고 부르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과 조화를 이루어 주일 중 첫째 날에 바치는 것이 장려되고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제한된 바에 따라 재정적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또한 장려되었다. 그 계획은 형제에게는 매주 5센트 내지 25센트, 자매에게는 2센트 내지 10센트를 저축하고 재산 소유자에게는 매 100불에 해당되는 재산마다 매주 1센트 내지 5센트씩 바치도록 요구했다. 이 계획은 일반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졌고 한편 예언의 신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죄는 탐심으로 지적되었다. 조직적 헌금 제도는 완전한 계획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과 목회를 지지하기 위한 계획이 넓어져 감에 따라 헌금의 정신은 점점 더 장려되고 마침내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빛이 오늘날 교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은 십일금과 헌금의 제도를 알려주게 되었다. 210조 조직 1860년이 되기까지 안식일 준수자들에게는 제단이나 교회의 조직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채택된 명칭도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흩어진 무리, 적은 남은 무리 혹은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 화인 목사는 리뷰 앤드 헤랄드사에 빌려준 돈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질 수 없다고 리뷰지를 통하여 발표했다. 그는 또한 이 백성이 교회 재산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들이 집회에 사용하는 건물을 합당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언장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출판 사업에 한 몫을 충당시킬 수 있는 때가 곧 와야 한다는 소원을 피력했다. 그는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위에 열거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제안해달라고 형제들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처음으로 반응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관련하여 비 형제가 보낸 것이었다. 거기서 그는 법률에 따라 하나의 종교단체로 법인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마치 바벨탑의 건축자가 의도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될 것이며 바벨론의 기초에 놓여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하는 건물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그것들이 주님의 재산이 아니었던가. 주님께서는 보험회사의 도움 없이 당신의 재산을 돌봐주실 수 없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출판소에 돈을 빌려주는 자가 재단에서 서명한 증서를 받고자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주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출판소를 합법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대체로 극복되었으며 마침내 1860년 9월에 열린 총회에서 재림 리뷰 출판협회가 조직되었다. 몇 달 후에는 그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출판협회로 바뀌었다.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여 계속적으로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에 찬동하므로 일이 진척되어 처음에는 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합회를 마지막으로 1863년에는 대총회를 조직하였다. 조직에 관한 증언은 이 운동과 그것에 관하여 주어진 이상과 관련하여 뉴욕주에서 당한 반대에 대하여 말해준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늪은 연못이나 호수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5m 정도의 낮은 수심에 벽과 식물, 양치 식물, 갈대, 부들, 사초 등의 풀이 수역을 차지하고 있어 투명도가 낮은 곳을 가리킵니다. 호수나 늪의 생성 원인 및 현상, 수온, 수질, 화학 성분, 생물, 이용법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호소학상으로는 수심이 얕고 수저 중앙부에도 침수 식물이 생육하는 수역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렇게 축축한 진액이 깊은 땅을 늪지대라 부릅니다. 늪의 기준은 뻘이 있는 습지로 볼 수 있지만 뻘만 존재하는 경우도 일종의 늪으로 봅니다. 길이 없어진다는 뜻의 라스푸티차도 이러한 유형의 늪입니다. 비가 내리고 또 내리다 보면 흙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마치 곤죽처럼 변하는데 흡사 늪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서 어지간한 차량은 감히 지나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은 겨울이 되어 땅이 얼어붙을 때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봄이 되어서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겨울에 내린 눈도 함께 녹는데 아직 물기가 충분히 날아가지 않은 과도기에 또다시 라스푸티차가 됩니다. 잘 포장된 도로라면 라스푸티차 시기가 되어도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포장 도로라면 정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갯벌도 비슷한 유형의 늪일 수 있습니다. 주로 작은 규모의 늪이 일반적이지만 매우 넓은 늪도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습지도 있습니다. 남북미를 잇는 파나마 지역에 위치한 다리엔 갭은 둘레가 수백 킬로미터인데 그중 많은 부분이 습지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와 철도도 끊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는 있는데 극악한 지형의 길도 없고 마약 원료를 재배하는 범죄 집단이나 반정부 무장 단체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액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행기 같은 물체가 추락했을 때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스턴 항공 401편 추락 사고에서 습지에 비행기가 추락해 많은 승객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늪지대의 식물은 풀보다 오히려 나무가 많고 서식 생물 종도 많은 대표적인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습지대라는 특성과 헤어나오기 어려운 특성, 그리고 늪 주변의 울창한 밀림에서 나오는 음울함 때문에 늪을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실 늪지대는 인근에 거주하기도 불편하고 개간해서 농지로 만드는데도 대단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았던 편이며 그런 만큼 개척이 안 돼서 야생 환경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기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의 늪지는 당장 악어떼라는 동요만 들어도 알 수 있듯 그 유명한 악어가 많이 서식하며 유속이 느리고 수심도 깊지 않아 장구벌레가 서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라 모기 떼는 기본입니다. 미시시피도 한때는 악어가 살고 있는 늪지대였던 것을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간척으로 오늘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늪이 많은 국가의 대부분은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천국인 북아메리카 늪지대에 가보면 악어뿐만 아니라 곰 같은 맹수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늪지대에서 실종되면 맹수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며 물이 혼탁해서 수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늪은 온갖 독충과 벌레, 독사, 맹수가 서식하므로 여행 중 무리를 이탈하거나 호기심으로 늪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늪의 물은 각종 기생충과 아메바가 득실거리기에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 또한 부패로 인해 발생한 황화합물이 섞인 습지 가스로 가득하며 장기간 호흡하면 기관지와 신경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거대한 늪지대는 미국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로 그 면적이 무려 15,000km나 됩니다. 늪지대는 모래 수렁과 더불어서 매우 위험하여 빠지게 되면 수분이 많은 늪이라면 몰라도 점토가 많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파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늪에는 짐승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점토가 많은 늪은 밀도가 높아서 완전히 빠지지 않지만 대신 몸을 압착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수분이 높은 늪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양치 식물이나 갈 때는 사람의 체중으로 인해 부러지거나 밀려나면서 빠질 때는 별 저항 없이 빠지지만 허우적거리면서 나올 때는 사람의 머리와 손에 걸려서 쉽사리 위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겉보기에는 물가의 풀밭에서 연속된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초나 양치식물 같은 육초들이 물 안쪽까지 자란 것이고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늪이 많은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영국 같은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따금 늪에 빠져 죽은 시신이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가 차단되고 주위에서 압력을 받아 썩고 부풀지 않기 때문에 천여 년 이전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방금 일어난 일처럼 피부 조직과 신체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늪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출토되기도 합니다. 늪 덕분에 거의 썩지 않아서 선사시대의 농경, 생활방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늪에 빠졌다면 즉시 팔로 몸을 끌면서 튼튼한 아무 것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몸에 휘감거나 아이의 몸에 걸리게 만들 수 있다면 신체가 빠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양 발이 다 빠졌는데 주변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일단 배낭과 짐을 모두 버리고 몸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뒤로 누워서 몸 전체가 늪과 닿게 하여 무게를 분산시켜 가라앉는 속도를 늦추고 양 다리를 자전거를 타듯이 돌리면서 발버둥 치면 다리를 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빠지면 엎드린 자세로 바꾸고 평영을 하듯이 기어서 근처의 육지로 이동합니다. 갯벌에서 발이 안 빠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얼음이 언 호수에 빠졌을 때 다시 빙판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같은데 이렇게 하는 요령은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산이나 물가에 갈 때에는 튼튼하고 마찰력이 높은 장갑을 꼭 착용하여 풀이나 덩굴 나뭇가지 등 뭔가 붙잡아야 할 때 주저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국 동남부와 중남미,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부에 늪지가 많으므로 이곳을 여행하면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주의사항을 철저히 참고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관용어구로 서서히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위협하는 상태를 늪에 빠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도박의 늪, 사치의 늪, 유혹의 늪 등 늪의 어휘 대부분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죄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내게 세우 찬양을 주시.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